저를 봐주시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뱀을 만나서 불뱀, 독사들에 물려서 죽고 또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뱀, 청동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보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죽어가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구약시대에는 보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보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었고 신약시대에서는 믿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같은 말이죠. 보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고 믿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고, 즉 보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으면 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영혼의 지속적인 시선 고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향한 영혼의 눈이 안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만날 때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과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만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야 정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디나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도대체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청년들의 그런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하는데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래밭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가득히 채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히 채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게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곳에 계셨습니다. 항상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건 말건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뭐 얘기로는 하나님에서 듣긴 들었는데 내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 설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하나님인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리고 성이라는 곳에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살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리고 거지였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성에 찾아오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받을 날이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는 것은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지만 바디메오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오셨는데 다시 그냥 가세요. 당신이 갈 길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6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있는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은혜 받을 그 때가 하나님의 날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48절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몸부림에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고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바디메오를 향하여 그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세요. 바디메오는 너무나 기뻐서 그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그는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의 그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하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구경꾼 같은 모습을 잊지 마시고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구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갈망과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 너희의 작은 소리도 내가 듣겠다. 성경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는 바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가운데도 있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갈망함도 없고 그런 아쉬움도 없기 때문에 그냥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계속해서 와도 주일을 섬긴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훅 지나가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밋밋한 신앙생활, 기계적인 신앙생활,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 언제까지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사랑, 뜨거운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그런 만남의 역사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도대체 어디에 우리 시선들이 흩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주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그 시선이 계속해서 머무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힘으로 잘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마음 뺏기고 저기에 마음 뺏기고 저기에 시선 뺏기고 저기에 시선 뺏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냥 난 내 길 갈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나와 그 시선을 맞추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우리의 흩어진 시선들을 당신께로 모으십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드십니다. 그 목마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은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아버지 이삭, 그의 집은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먼 거리예요. 그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죠.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더 팔레스타인부터 거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험난한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누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첫째로 불편한 곳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하루 종일 가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멈췄고 아 이제 이곳을 좀 자야겠다 잠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가 누운 곳이 어디였냐? 그냥 길 위였습니다. 길 위. 노숙. 돌을 가져다 베개 삼고 그냥 맨바닥에 누워 자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10월 말경에 야외 훈련을 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그 바닥을 삽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비닐을 깔고 목포를 깔고 그 위에서 이제 그 침낭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아, 너무 고생했어요. 바닥에 누웠는데 바닥이 느껴집니다. 바닥에 그 미세한 돌들, 울퉁불퉁함, 무엇보다 찬 기운이 막 올라와요. 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 서부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모닥불 피워놓고 목포 하나 덮고 그냥 그 길에서 자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낭만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길에서 그렇게 노숙하면 정말 개고생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노숙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불편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서 그런 불편함과 힘들과 고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듦과 불편함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죠?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평하지 마세요. 분명 불편함은 우리를 찌릅니다. 그렇잖아요. 불편함 가운데인데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자극합니다. 그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그 불편함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급하며 외치며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외쳐댔는데 그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구했습니까? 그가 앞을 볼 수 있고 그에게 불편함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그가 했을까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추구했는데 믿음의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성장을 영적 성장을 이루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의식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시작이고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게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 할아버지의 직업이 아버지의 직업이었고 아버지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되면 됐는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요. 2030년만 돼도 오늘날 40%, 50%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불확실함.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은, 이 불확실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두려움은 가볍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꿈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꺾어버립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광야가 주는 불확실함. 이것이 광야가 주는 불확실함이 있고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확실함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군에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젊고 건강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서서히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잘 살펴봤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죽어갈까? 그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해나갑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서서히 죽어가는데 누구는 꿋꿋이 견디며 버티며 살더래요. 그러한 고민들을, 그러한 관찰들을 이분은 결국 살아남으셨는데 그걸 글로 옮기셨어요. 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라는 상황이 사람을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 죽음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서서히 죽어가기도 하고 꿋꿋이 견뎌내기도 한다.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수용소라는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 중인데 이게 우리 팀이 이길지 적 팀이 이길지 그래서 풀려날 수 있을지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스실이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절망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는 사람은 꿋꿋이 견디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이라는 그 아버지, 잘 살았던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자신이 계획하고 계획했던 대로 살아갔던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을 집에 머물기 좋아했던 집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순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야곱이 원조 집순이에요. 집에서 살림하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집은 안전한 곳이고 편한 곳이고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단팥죽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야곱에게는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팥죽을 맛있게 끓여서 그것을 그 에서에게 팔고 그로부터 장자권, 장자로서 갖게 되는 그 상속권을 그가 얻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야곱은 처음부터 그 장자권을 얻고자 그가 산양에서 돌아올 그 때에 가장 힘들고 허기져 있을 그 배고플 그때에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빼앗는 거죠. 에서는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냥 팥죽 먹다가 그 장자권을 상속권을 그냥 얼렁뚱땅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그의 기질상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에서를 들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팥죽 사건을 보면 익숙한 사냥꾼은 야곱이에요. 에서라는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가 원하는 것을 마침내 탁 얻어내요. 에서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게 완전히 야곱의 그 계획에 말려서 장자권을, 상속권을 그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야곱은 아버지의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마와 리브가와 짝짝꿍이 돼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집은, 그가 살던 집은 계획이 있고 계획대로 척척 일이 진행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어요. 광야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것은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위험지대였습니다. 그 자체가 야곱에게는 큰 변화인 거죠. 변화는 우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별히 안전지대로부터 위험지대로의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죠. 두렵고 혼란스럽고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야곱을 광야로 내모은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가운데 던져져 있다면,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광야의 고통과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생각해야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무언가 있겠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 나를 광야로 이끄시고 나를 광야에 놔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광야를 비로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계속 깨달 때까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불편하고 부족한 곳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던지셨는가? 왜 광야로 이끄셨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 집에서는 네가 계획하고 네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았지, 모든 것이 네 통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 광야 가운데 한번 있어봐.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아무것도 모르겠지, 무기력하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불편함과 부족함 속에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던져진 자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깨에 힘이 빠져요.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나에게 도움 주시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마침내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미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시선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해 가운데 던져져 있던 야곱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꿈에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의 한쪽 끝이 저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끝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말씀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이 고백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항상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시며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듯이 그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었듯이 야곱에게도 함께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아버지 집에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거든요. 다 편안하거든요. 익숙하거든요. 불편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런 안전지대에 머물 때에 참 우리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을 집을 가득 채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아버지 이삭 집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경험하느냐? 광야 가운데, 그 불편함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목마름 가운데, 그 굶주림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 것을 좋아해요. 사탕을 좋아하고 초콜릿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면 좋다라고 먹습니다.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밥을 안 먹죠. 그래서 부모들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밥 먹고 나면 하나 두 개 줄까 말까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현실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 현실 가운데 얄팍함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려요. 세상 것들이 우리 너무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줘도 그것을 밀쳐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배불렀고 입맛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기 있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세상 헛된 것들로 배부른 우리에게 광야의 굶주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철저히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측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로소 그 광야의 불편함과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숨어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와 동행했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 필요를 하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에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든 경험하든 저랑은 상관이 있죠. 간절히 만나길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러려면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의 고독함, 광야의 불편함, 광야의 불확실함.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불편한 거죠. 미치겠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고 우리의 믿어진 눈과 믿어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련회가 있죠. 어쩌면 수련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불편한 장소에서 2박 3일 동안 지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수련회는 광야와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불편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불확실한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꿈꾸었습니다. 하늘 끝에 걸려있는 사다리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이보다 야곱에게 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왜 진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왜 하나님을 진작 깨닫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편안함과 익숙함과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지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위험지대였습니다. 불편하고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내가 무기력하게 지는 그곳.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광야 거칠지만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익숙한 곳, 편안한 곳에서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험지대로, 광야로, 거친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로 고독하게 하시고 우리로 굶주리게 하시고 우리로 불확신의 두려움 가운데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도 계시는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